새로우신 분이 꽤 계시네요. 예전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의 부족을 찾아가시다가 길을 잃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정글에서 가장 마주치지 말아야 될 맹수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자였습니다. 선교사님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님, 저 사자가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자가 두 손을 모으고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앉아있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는가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주여, 오늘도 일요일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주기도문 또는 주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 이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구성면으로 보신다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송영입니다. 그래서 그 이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기도의 대상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간구를 드리는데요. 이 간구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원 세 개와 또 우리를 위한 기원 세 개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한 간구를 보시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요일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요일 양식을 주옵시고 또한 죄사함을 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또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면서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송영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대하시면 항상 그 전에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적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은 그 전절, 그러니까 5절부터 8절에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기도나 아니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형식적인 기도 등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잘 배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훈련해라 아니면 단련해라 라는 의미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게 돌한테, 달한테, 나무한테 기도하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오늘 이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 분이 아버지가 되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주기도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주기도문을 받는, 그리고 또 이 주기도문을 그 외우는 사람들 아니면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라는 의미는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 그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위엄 있으신 분이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날마다 교제하고 기도하라고 그분이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여러분 예배였습니다.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로 성령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의 처음과 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자녀로 은혜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오는 간구가 뭐냐면 바로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온 나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앞에 있는 두 명령과 비슷합니다. 왕의 이름을 높이고 왕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도에 이어서 왕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통치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은 참으로 많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오늘 찬양도 했지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선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선한 싸움, 영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우리들의 혈과 육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도는 매일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끝난 뒤에 구했던 기도가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요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요할 양식은요 그냥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물질적, 음식, 건강, 환경 모든 그런 등등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간구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요할 양식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리신다면 여러분 매주 드리십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주기도 문송을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신다면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없이 매일의 필요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하나님 없이는 공급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한 후에 12절에 간구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2절에 그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이 12절 9절 앞에는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말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하는 그 기도가 끝난 후에야 드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그 죄를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확신과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이제는 나뿐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큼 혹독한 어떤 상황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의 다른 의미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얘기하는 시험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13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려고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그 정말 지옥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대속의 은혜 입어서 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인데 다시 죄의 종노릇 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노력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진리를 들었을 때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도록, 진리를 배웠을 때 잊어먹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달라는,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로 구하는 기도로 마지막에 마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관한 간구인 일요할 양식, 또한 죄사함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 죄로부터의 보호는 이 기도가 실현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외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각종 비유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본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치적 지상 왕국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는 유토피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섯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그 천국 유토피아고요. 세 번째는 기독교 사회주의가 제창하는 그 유토피아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플라톤이 얘기했던 공화국 리퍼블릭이라는 그 책에서 표시한 그 이상적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그 천국 유토피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그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새 나라를 건설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상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지상천국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리가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군중의 힘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리적인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자 했으면 나를 여기 잡아오지도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었을 적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죠. 귀를 고쳐주시면서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떤 군사적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 나눠지고 모든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모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을 때 평강을, 기쁨이 없을 때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그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또한 이 땅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한다면서 밤낮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들 이것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진짜 얼마 더 벌고 우리 아이 SAT 스코어 더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 좋은 직장 얻고 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적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그 망국론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와 나라를 망치는 일곱 가지 악에 대해서 이 간디가 썼습니다. 그 일곱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 둘째로 양심이 결여된 쾌락, 셋째로 성품이 결여된 지식, 넷째로 도덕성 없는 사업, 다섯 번째로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그리고 여섯 번째로 희생과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는 종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원칙이 없는 정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희생과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빛과 소금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우리를 통해서 임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언제 오실지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일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만 즐거움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처음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뭘 선포하셨냐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였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그 부르신 목적이 뭐였냐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임명하시면서도 그들이 임명받는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고 보내어 전도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다고 임명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둘씩 둘씩 그들을 보내시면서 전도를 위해서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 후 승천하기 전 마지막 명령도 바로 복음을 전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복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나라의 변화는요 그냥 갑자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능력이란 말 제가 요 그 로마서 16, 17장을 여러분께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능력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파생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폭발력을 가진 그런 그 능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폭발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요. 복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그 깡패였다가 목사님 대신 김익두 목사라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황해도 일대를 주름잡던 정말 주먹패였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이 어느 더운 여름날 전도를 다니시다가 고개 마루턱에 앉아서 땀을 식히고 계셨답니다. 근데 지나가던 동네 깡패가 공연히 시비를 걸더니 무작정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간증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그분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복날 개 패듯이 얻어맞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익두 목사님이 대항하지 않고 그 매를 고스란히 다 맞으셨대요. 그러면서 다 때린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이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님 다 때리셨소? 그랬더니 이 깡패가 그래 다 때렸다 왜 더 맞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형님 내가 누군지는 아시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알 게 뭐냐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형님 내가 김익두요. 그랬더니 이 동네 불량배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엄청나게 떨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김익두 목사님이 이 동네 불량배를 멱살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얼굴을 그의 눈에 맞추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형님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주기도문 내용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예전에 한국 보시면 물도 넣고요. 달을 보면서. 그렇죠? 그냥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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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성황당 같은 나무에다 뭘 달아놓고 거기서 또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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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대상이 우선 누군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달이 들을지 옆에 있는 벌레가 들을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있는 제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간구하신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슬프고 외롭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간절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원하시는 뜻, 그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뜻을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기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나라 이것보다 여러분의 일요일 양식만 구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 좋은 상황이나 아픈 마음만 기도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인터넷에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 벽에 적혀져 있는 글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이런 그 제목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주기도문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못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으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 쓰면서. 나라에 임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요일 양식을 주소서 하지 마라. 누구에게 아직도 노여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멘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는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일평생 가지고 살기 원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알아서 오는 거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는 그런 삶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을 변화에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야 될 교제,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라고 고백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상처받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그런 환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주님의 평안도, 주님의 기쁨도, 주님의 뜻도, 온전하신 주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몸에 치고요, 하나님께 기도